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우둔한 심령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빈 무덤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에게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부활 사건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도 역시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20장 1절부터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제 그 무덤이 텅 빈 것을 천사들이 확인시켜 준 그 내용이 있는데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으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밤에 빼내어 간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군병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도적질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전히 이제 혹신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가고 나서 봐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무덤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굳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서 굳게 닫혀졌고요. 또 그 앞에 이제 파수꾼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왜 주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돌문으로 막혀져 있고 군병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보라고, 여기 무덤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텅 비어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을 대항하여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사망을 이긴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담 시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먼 시대입니까? 아담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없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나이는 약 4,000살 정도 됩니다. 4,000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한 2,000년 정도에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니까 그 간격이 무려 4,000년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4,000살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 땅에 4,000살 되는 나이를 먹은 그런 노인이 생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지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정복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다 무덤으로 이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승리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승리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대지를 통해 지나간 사망의 발자취를 살펴봅시다. 무덤이 없는 땅이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묘지 없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변가의 모래에는 수많은 벌레가 덮여 있듯이 땅은 수많은 죽은 인간들이 잠들어 있는 수북이 자란 풀로 쌓인 무덤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진실된 그런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벌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바다여, 너희들도 죽음으로 덮여 있구나. 이 모든 땅은 시체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혼잡한 무덤 속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것 같습니다. 오 강하고 귀한 자들도 그 시체가 동굴 속에 던지워졌도다. 산곡은 송장으로 더럽혀져 있고 산정에는 살육당한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사망은 복수하는 칼과 불을 지니고 우리에게 행진해 옵니다. 고투족, 훈족, 타다르족도 숨쉬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느 곳에나 사망은 가정의 기쁨을 빼앗으며 슬픔과 한숨을 짓게 합니다. 태양이 비추는 모든 곳에서 사망은 눈물로 인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런 자의 눈물, 과부의 절규, 고아의 흐느낌 등 이 모두가 사망이 행한 전쟁의 음악소리이며 거기에서 사망은 승리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펄전이 말을 했는데요. 참 정말 스펄전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온 세상은 그야말로 공동묘지입니다. 바다도 산도 땅들도 다 시체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사망이 지나다니면서 잔혹하게 살육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어느 곳에서나 사망이 가정의 기쁨을 빼앗으며 슬픔과 한숨을 짓게 합니다. 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또 이런 자의 눈물, 과부의 절규, 고아의 흐느낌 등이 모두가 사망이 행한 전쟁의 음악소리라. 참 이게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전쟁의 음악소리고 또 승리의 노래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잃은 가족의 통곡과 눈물과 슬픔과 절규는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망이 승리했다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사망의 승리의 노래소리인 것이지요. 지난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배가 가라앉았을 때에 참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거대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침몰하게 될 줄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또 사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망이 불쑥 찾아와서 밟고 지나간 곳에는 통곡과 눈물과 한숨과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희생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이고 사망은 잔혹한 폭군처럼 또 정복자처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덤으로 던져넣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또 절규와 또 고통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의 무덤에 승리의 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망이 예수님에게 패하고 만 것이지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이 궁극적으로는 패하고 말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잔혹한 정복자 사망이 결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 멸한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정복자가 되셔서 사망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빈 무덤이 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가보면은 그 다음 이제 부활 순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순서에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붙었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그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의 날이 없다면은 부활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차례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바로 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받게 되는 이 사망, 사망이 마지막 날에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되면은 바로 그 날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망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일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치명타는 입었지만은 그러나 사망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죽지 않습니까? 사망이 여전히 힘을 쓰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매일 장례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망이 아직 완전히 파멸된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일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치명타는 받았지만은요,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이 완전히 패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날이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바로 이때 사망이 완전히 이제 파멸하는 그런 때인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받으면은 우리 모두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을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위에서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그런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체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부활의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반드시 죽은 자를 내어놓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묻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가? 여러분들의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처럼 언젠가는 텅 비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될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와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신앙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났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은 무척 상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나 추함이나 결함들은 다 사라집니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 숲속에 있는 펜션에서 이른 아침 일어났을 때 그 공기는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상쾌함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그 숲속의 한여름 아침은 정말 신선하고 상쾌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날이 바로 그처럼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아침은 무척 상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자들은 화영장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불에 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침을 먹었고요. 점심은 주님의 식탁에서 먹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자들은 그 무서운 화영장에서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위대한 선조들처럼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 침몰 사건을 보면서 깊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무자격자들에게 맡기면은 분명히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자격자들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맡겨놓으면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넣어두고 있는 그 부모는 무엇이 가장 지금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맡겼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맡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무자격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맡겼다가는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처럼 거대한 재앙에 영원히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 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 평소에 이 오늘날 사는 이 현대인들은요, 우리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도 많이 자랑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뻔히 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신문지상에 얼마나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많이 떠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우주에도 뭘 보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뛰어난 두뇌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많이 선전을 해봤고 또 우리들을 세뇌시켜봤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은요. 자연에 도도하게 흐르는 빠른 물살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면서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다시 한번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면은 즉각적으로 배 안에 갇힌 생명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그런 존재임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하는데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솔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생명을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해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아주 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능한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데 주님은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능력 있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무능한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능한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참사보다 더 큰 참사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은, 지금의 이별이 비록 비통하고 슬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과연 부활의 소망,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지요. 과연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참사보다 더 큰 참사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상쾌한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재난 많은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죽음은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백주 대낮에도 죽음의 무서운 화살은 쌩쌩 날아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 사이의 차이가 그다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